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내가 그를 돌아보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사랑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호세아서에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14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이 짧은 시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4장에는 이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 고멜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제 그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14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의 내용에 보면 마지막 승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서 이제 승리하는 삶, 죄로부터 해서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또 자기 백성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죽음이 왕 노릇하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옥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 죽음과 같은 이 수월에서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구속하셔서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4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활을 쏘는 것이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가 바로 내 가슴에 있고, 이 죄가 나의 가슴에 있는 한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죄는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피할 길이 사실 없다는 것이죠. 피할 길이 있다면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를 우리의 가슴, 우리 인격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에서 우리가 속량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그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앞절, 상반절을 좀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로부터 어떻게 피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 속에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 14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 14장의 내용을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복해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6장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6장에서도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6장에서는 크게 회개는 있었지만, 회개한 가운데 열매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14장에는 좀 반면에 다른 기록들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 없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14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첫 번째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참 회개로부터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엎드러진 이유가 바로 불의함 때문에 된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자꾸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즘 이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십자가 도상에서 양쪽에 있었던 강도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한쪽 강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한편의 강도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어땠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강도는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죠. 우리의 정당성을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인식한 후에 어떤 또 반응이 있냐면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소홀히 받아들여지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죄를 그 인식하는 것은 나에게 죄가 있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감정의 깊은 곳에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인식, 그 범죄한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는 이유는 바로 그 죄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한 것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무섭고 심각한 죄를 깨닫는 것부터가 굉장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어지면 바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후에는 개별적인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그것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죄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대만 땅을 밟고 일본 땅을 밟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레바논 땅을 가는 이유는, 몽골 땅을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 있는 어둠의 죄악들, 그 죄악들에게서 돌이키려는,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에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는 말씀에 기대해야 합니다. 회개에 단순히 돌이키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는 감정적으로만 돌이켰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단받기 위해서, 야단에 피하기 위해서 돌이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와서 라고 고백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돌이키면 결국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회개를 불러오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그런 방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그가 받은 토색한 것을 네 배나 갚습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죄를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은 해서 고백은 합니다.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보상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곳에 나쁜 짓 한 것에 돌이켜서 짓지 않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다른 친구의 팔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엔 용서를 구해야죠. 미안해. 미안한 것으로 끝납니까? 다친 부위를 보고 뭐 해줘야 합니까?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것이죠. 보상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물질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이 시대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냐?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용서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반역을 고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뒤에 보시니까 기쁘게 그들을 뭐 하십니까?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 말하면 즐거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이 사랑하신다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억지로 사랑했다면 호세아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여인을 어떻게 붙잡아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고멜은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 여호와 호세아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움을 주시겠다는 이 시 중에 아름다운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오게 되는 이 가치 있는 선물을 풍요롭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전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레바논 선교를 다녀온 그 지체들이 이 사진을 찍어온 그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름드리 나무. 그런 나무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게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받습니다. 자, 그 회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 말하는 에브라임의 말이라는 건데 에브라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입니다.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마치 영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이여 기억하, 너희는 기억하라. 나와 우상은 관계없단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우상과 관계없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로부터 고침을, 이 반역을 고침받고 진실한 사랑을 받고 그 물붓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려. 그런데 우상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우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의 우상을 아시죠? 구약 속의 우상은 이미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우상화 때는 어떤 것이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이 우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직장생활을 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요즘 시대는 뭐 주일을 일하는 직종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평상적인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한 시간들을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야근도 하고 일도 합니다. 점차점차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뭔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내가 피곤하니까 나는 원래 항상 2부 가서 예배드리던 시간을 어느 때는 우리는 5부가 있으니까 5부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느 때는 몸이 피곤하니까 7부 가서 7부 예배드리고 내몸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을 버는 데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제한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우상은 관계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다 드렸는데요. 저는 할거다 했는데요. 십일조도 드렸고요. 절기도 잘 지켰어요. 선교도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 속에 우상에 담겨져 있는 곳에 제한성을 두,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성을 둔다면 그 자체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아. 돌보십니다. 돌아보아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말뜻은 원문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의 편에서 서서 우상에 사로잡혀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찾고 한계성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막 넉넉히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우린 여전히 순간순간 이 죄성에 물들어 살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고벨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지만 오늘 여전히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바운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자꾸 뭔가 제한시킵니다. 여러분, 거기서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를 넉넉히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말씀에 기울여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